주님 보시고 언덕의 찬송 239장 부르시겠습니다. 239장 사녀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님 향하기 전에는 꽃 필 수 없어요. 생각 모두 어님 앞에 속기 전에는 밝음 있을 수 없어요. 부디 그의 사뉴와 한 송이 기르기 위해 그 모두 정돈에 간다면 그의 향기 숨기어질 수 있을까? 찾으시는 님 앞에만 아름답기 위해 잠근 동산으로 더욱 좋기 여기 나봐요.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신 농부 다윗 속에 그의 사뉴와 한 묶음을 얻기 위함이었을까. 이 세상의 태양 아래 시들기 쉽고 밤이슬에 독생기 있어 그의 사뉴와 꽃 피우기 위해 저는 낮을 밤으로 만드시고자 그러하지 않으셨던가요? 그의 사뉴와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처럼 복된 날 우리에게 또 허락하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와서 함께 보좌의 주님 중심 삼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서로 얼굴은 대하지 못하지만 보좌의 주님 모시고 이 시간 드려가는 귀한 예배 속에 주님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뵙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또 성전에 보내주셔서 맑은 좋은 꼴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전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 모신 서 있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자 훈련시키시고 마음속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껴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하여 서 있는 마음이 정말 주님께 그렇게 붙들리는 귀한 서 있는 삶들로 그렇게 살아볼 수 있도록 함께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 오후 시간도 주님 귀한 말씀으로 증거해 주실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영혼 속에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오후 예배 되도록 함께 주옵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또 주님 마음속 하면서 주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복된 은혜의 말씀 속에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또 주님 그렇게 사로잡힌 은혜 속에서 한 주간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옵소서. 이제 처음 시작한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임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시기만을 기도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들 계신 곳에서 정신은 잘 잡수셨나요? 저 부산에 있던 저 장성이 있던 또 삼동에 계시던 양양에 계시던 또 덕산에 계시던 저 지리산 송정 마을에 계시던 산청에 마음을 두시고 함께 모여 계시듯 다 우리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참된 마음이라면 우리 예수님 한결같이 기억하여 주실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구주, 내 주님 삼고 주님께 속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서 보신다면 아마 우리 영혼이 가져보는 참된 은혜는 틀림없이 함께 하실 줄 압니다. 이 오후 시간 잠시만 길게 제가 말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잠시만 우리 마음을 조용하게 묶어보는 그런 진지한 시간 갖도록 말씀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셔서 햇빛 주시고 또 비를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생각만 한다면 이 햇빛 주시는 것, 하나님 주시는 것 알만해요. 비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알만해요. 태양계에 속한 여러 행성 가운데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돌아봐 주시는 것, 이거 어떻게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가을철이 돼서 사과가 제법 맛있게 잘 익어 있고 또 잡술 수 있도록 그 출하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과가 우연히 생긴 거예요? 참 생각을 거꾸로 해도 너무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먹도록 햇빛도 주시고 길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과도 주셔서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너무 뚜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 가운데 묶어져 있는 자는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의 진정한 참된 생명의 원천으로 믿음을 두는 뿌리를 두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가 오늘 이 시간도 나에게 진정한 참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권능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 속에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부패하고 가져서는 안 될 생각이고 어긋난 그런 겉으로는 햇빛과 비를 받지만 속은 안 돼요. 그런데 진실되게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내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복이라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임하여 오시는 겁니다. 그 참 아름다운 마음, 그 사람이 흉내낸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 되는 거 아니고 교육으로 되는 거 아니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매어 있을 그때, 의지할 그때 그 사랑이 마음속에 임해옵니다. 이때에 우리 인격은 복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신뢰하지 않는 인격은 생각하고 마음 쓰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 화 있을 진저란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영혼이 되고야 맙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사랑이죠. 그런데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도 우리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 틀림없어요. 뭐 백합화가 자기를 그 아름답게 피우려고 하나요? 공중에 나는 새가 창고를 가지고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길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절대 사람이 제대로 되어가지 못해요. 근데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와 주님으로 붙든 이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참 가까이 앙망하게 돼요. 은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나의 빛으로 바라보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 영혼의 하나님으로 붙들게 된다고요. 이때 진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모신 밝음이 있는 영혼이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과 함께 나의 하나님으로 붙던 그 영혼이 정말 축복되다 그 말인 겁니다. 대단히 복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하늘을 창조하셨으며 이 땅을 만드셨으며 이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내 영혼이 은밀히 바라보고 나의 밝음으로 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돌봐주시는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 줄도 인정하지 않거니와 자기 영혼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모르기 때문에 영혼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캄캄하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큰 복은 주님으로 이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와 같은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의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모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도 영혼이 참 밝습니다. 희망찹니다. 어둠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도 압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것도 압니다. 기도에 대한 체험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의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가인은 악한 자입니다. 자기의 동생을 들판에서 죽인 악한 자입니다. 동생이 형에게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인 악한 자입니다. 그래도 자기의 자녀와 함께 자기의 가족이 살아갈 성을 만들고 그 성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쫓아 성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은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사람들은 고작에서 저 시편 49편 말씀처럼 자기 재산을 모두고 일구고 자녀를 사랑하다가 이제 자기가 떠나면 자기 후손에게 재산을 이어주는 그 사랑하는 이것이 삶인 양 알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7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신 것을 알게 돼요. 참으로 참으로 사랑하시는 것 알게 돼요. 가인이 악한 자인데 그 자녀가 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염소 새끼는 염소지요 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경건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참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갈 것들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거룩하고 참 아름다운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 같은 그런 우리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 새롭게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우린 그리스도를 옷 입은 참 아름다운 자로 그리고 하나님 참 사랑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성품이 어때요? 가시와 찔레예요. 그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요. 이 못된 우리를 참마음으로 뉘우치며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구하여갈 그때에 가시와 찔레가 아니라 무화과와 참 포도처럼 아름다운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가능해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가치를 어떻게 계속 사랑할 수 있나요? 부정한 짐승 같은 이를 어떻게 계속 사랑할 수 있겠나요? 그러나 지금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인해서 거룩하고 경건되고 참 아름다운, 그리고 무화과와 포도처럼 참 포도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어져 오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의 어정쩡한 것만 보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오늘 잠시나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참으로 이 놀라운 참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독생자를 내가 매달려 살 수 있는 내 구주 주님으로 주시고 그 독생자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라. 나의 의지와 나의 사랑과 나의 밝음이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나를 벗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나를 입히시고 계속 사랑하여 주시는,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만 봐도 대단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거짓말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데 왜 세상이 엉망이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길에 서면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정말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는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해요라는 이 아주 귀중한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하루에 30분은 시간을 떼서 주님 앞에 뜻깊은 마음으로 매달려 보고자 애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이런 마음으로 매달리다 보면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아니 그냥 콩을 물로 계속 주워가면 콩나물이 되어가듯이 씨앗이 땅에 심기우고 햇빛과 적절한 비와 참 적절한 여건이 돼서 잘 돌보다 보면 나중에 그 무엇이 되어가듯이 여러분이 주님께 매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30분이라도 참마음으로 미어간다면 여러분 귀한 긍휼이 있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건 가볍게 생각하고 오늘도 대충 생각하다 보면 너무 가슴 아프죠. 우리가 그 놀라운 은총 속에 벗어나버리고 말지요. 저는 이 시간은 우리가 다시 함께 기도회의에 기록된 네 가지 중요한 기도, 그걸 조금 설명해 보려고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제가 깊은 밤에 주님 앞에서 참 주님 마음을 헤아리며 이 내용을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딴 때는 그냥 다른 시간에 기도를 하는 편인데 그때는 깊은 밤에 헤아리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유난히 제 영혼 속에 참 깊이 있는 깨우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오늘 그것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볼라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네 가지 제목 가운데는 53만의 국군 장병들을 위한 기도도 있어요. 우리는 53만의 국군 장병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오기를 기도해 왔는데 또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날 밤중에는 제 영혼 속에 강하게 다가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뭔고 하니 53만의 국군 장병들 생각할 때 그냥 그렇게만 생각지 말고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 좀 생각해 보란 거예요. 그 우물가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주님과 내 생명수로 내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럼 주님 때문에 그 목말랐던 영혼이 만족을 했어요. 만족한다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가 되어요. 생활이 예배가 된다 그 말이요. 주님을 모시다 보니 예배가 된다 그 말이요. 그 세 번째 내용이 뭔고 하니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의 돕는 이로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추수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군부대에 많았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냥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의 원천이 되어 주셔서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헤아려보는 이런 분들이 군부대에 만회해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으면 진짜 역사가 일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예수님으로 만족하지도 않는 분,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살아있는 값진 생활도 안 되는 분, 그리고 지금 진짜 주님의 돕는 이로서 주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함도 없는 마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가봤자 무슨 큰 변화가 있겠냐고 말이요. 여러분, 이런 진정한 일들이 군부대에서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는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제 마음에 다가온 내용은 특별하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문지기였어요. 문지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근거로 삼아야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이시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이런 근거에 딱 서 있다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못 이겨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의 문지기는 자기가 굉장하다 생각 안 해요. 자기가 그 약물이를 다 인도해야 된다 생각지 않아요. 분명히 누굴 기초 삼냐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기본으로 중심으로 삼아요. 교회가 주님을 기초 삼고 주님을 우리가 중요기는 참으로 기둥으로 삼는다면 그 양들의 아무리 천이든 만이든 양들의 중심은 목자예요. 문지기는 그 목자이신 주님께로 관심을 두도록 그 목자이신 주님과 양들의 사이가 좋아지도록 참으로 그 사이에서 조그만 섬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딴 분들이 서버린다면 교회는 힘들어요. 교회는 큰 축복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왔는데 무슨 축복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지 않는데 무슨 큰 힘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정말 가까워야 돼요. 우리의 근본이어야 되고요. 우리의 기둥이셔야 돼요. 그 요한복음 10장 양이 천이든 만이든 얼마든 전부 다 목자신 주님을 기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되고 그래야 행복하고 그리고 강하고 생명이 풍성한 축복된 교회가 돼요. 교회의 있음이 새롭게 부각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면 교회는 늘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목자다. 그래야 돼요.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그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는 교회의 그의 몸의 구주시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는 그의 몸이다. 아니 이곳에 서야 교회가 든든한 거 아니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분은 그의 몸의 머리시고 구주시다. 여기에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강해요. 참 이 점이 생각나다 보면 한편은 안타깝고 한편은 참으로 이런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우리는 나라의 평강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강하게 드는 것은 그날 밤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그들이 먼저 주님의 다스림 받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잘 되어가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군데군데 서서 역할을 했어요. 아마 그들도 그 섬기는 그 일이 잘 되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나라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나는 나라가 안 되면서 나라만 잘 되어 가기를 안 돼요. 나라가 잘 되어 가면서 모르드게도 주님께 속한 참으로 은약적인 주님의 나라이면서 그는 그 바벨론의 127도나 되는 넓은 영역을 하나님 은혜로 구해가면서 돌아봤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밝아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른 기도의 순서인 줄 알아요. 네 번째, 우리는 봄에 강한 바람이 불고 그리고 따스한 햇볕과 적절한 봄비가 내려주기를 이 땅 온 곳곳에 새로운 기운과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도해요. 그러나 전 이렇게 생각해봐요. 정말 이렇게 생각해봐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그 좁은 옥중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했어요. 강한 봄바람이 분 거죠. 나중에 그분들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제수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도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겉으로 그런 지진도 안 일어났고 사도행전 2장 같은 그런 강한 어떤 역사는 겉으로 보이지 않고 도리어 참고 견디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물론 조용하게 임해오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는 있었어요. 우리가 봄 기운이라 말하다 보니 강한 봄바람이라 말하다 보니 하나님의 따스한 햇빛이라 말하다 보니 적절한 봄의 비라 말하다 보니 꼭 겉으로 강한 것만 오리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는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계시록 1장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봐요. 겉으로는 세상의 권세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돌 열심히 깨라, 잘 옮겨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조용하게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봄바람, 그리고 따스한 봄의 기운, 그리고 따뜻하게 조용히 임해오는 봄비. 겉으로만 생각지 말고 임하여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역사하시겠지만 안으로 임해오는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일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오전 시간도 제가 말씀을 좀 했지만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그냥 주님과 함께가 되지도 않고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께 매여 사는 이들은 다 이기는 자였어요. 은밀한 주님의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이들은 주님의 속삭이듯 임해오는 세미한 인도하심을 힘입을 수 있었어요. 귀했지만 그것 힘입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때의 어떤 것보다도 내면적으로 역사하는 은혜 속에서 오늘 주어진 그때 환경은 우리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맡겨놓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온전된 자세로 끼어있는 자세로 오늘 여러분 이 봄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해요. 짤막하게 한 네 가지 말씀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에 관하여 말씀하신 바를 기억합니다. 저는 여기서 주는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밀 이삭을 따서 손을 비벼 먹었다 그 말이요. 그 아주 바리새인들이 끝으로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고소하듯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못한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른다는 길에서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장하다 보니 길 가면서 밀 이삭을 손에 따서 비벼서 그걸 입에 넣었다 그 말이죠. 그 죄인인 것처럼 그 성도는 죄란 문제는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 같으면 힘없어요. 죄 문제가 바르게 해결되어 가면 성도는 굉장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시장할 때에 그 함께한 자들이 그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것 성경에 못 읽어봤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내용 가운데서 다윗이 시장할 때에 그 함께한 자들과 시장할 때에 다윗이 제사장밖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것 잊지 못했냐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있게 되새겨 볼라 생각해요. 아주 중요해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깊이 있게 생각나게 해줘요. 우리는 찬송가 중에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만약에 내 가슴 속에 이런 죄, 저런 죄, 뭐 사실 마태복음 12장에는 뭐 도둑질로 했어요. 뭐 남에게 몽둥이질 했어요. 길 가면서 이삭 좀 비벼 먹었다고. 죄는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마귀는 이거 잘 알아요. 계시록 12장에서 성도들을 참소해요. 이 참소에 딱 걸리면 성도 아무런 힘 못 써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걸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죄짐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존 번연은 철로 역정에서 그 죄짐이 무거웠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뒤에서 툭 떨어져 나갔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낑낑대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죄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런 것은 별 문제도 아닌 것처럼 이따금씩 말하긴 해도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신앙에 진보 없어요. 여러분, 죄 문제를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 문제예요. 내 양심과 내 착한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늘 우리는 참 어정쩡한 우리가 되고 말아요. 다윗은 우리가 시편 말씀만 봐도 죄를 가볍게 생각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32편만 봐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 읽을 수 있어요. 시편 40편에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말하면서 다윗의 생각이 진짜 짓눌려 있는 모습도 보게 돼요. 그 시편 19편 말씀에는 다윗이 주님의 법을, 다윗이 주님의 증거를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다윗이 주님의 교훈을, 다윗이 주님의 계명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그리고 주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부자가 된다, 굉장한 사람 된다, 그 모습이 시편 19편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역점을 두다 보면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는 그런 사람 안 된다. 그리고 큰 허물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참 친근한 관계가 된다. 이게 시편 19편의 핵심점이에요.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말이 주님 앞에 연합될 수 있다. 아, 이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고 뭐 법을 지키고 정거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겉으로 축복이 된다 이게 아니고 내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뻔뻔하게 벗어난 죄인도 안 되고 숨은 허물에서도 벗어나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참으로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도 참 주님을 향하여 친근하게 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 아, 신앙이 그런 거다 그 말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시편 26편과 시편 139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언제나 자기를 옳다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 마음과 제 생각이 올바른지 제 길이 바른지 살펴주세요. 좀 바르게 잡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 마음대로 살면서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그 얼마나 아름답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이 다윗이 행하기만 행하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을 참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길 가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갈 그때에 주님은 다윗에게 내면적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고는 그토록 아무 특별한 일이 없어도 다윗이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했잖아. 그 얼마나 영광이 있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엄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서 참 이 바른 마음으로, 찬 마음으로, 바르게 살고자 마음써감으로, 어둠이 아니라 혼돈이 아니라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주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판단의 주심이 우리 영혼 속에 있으므로 그때 분들은 몰라도 우리가 이런 확신과 이런 빛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다윗이 진출병을 먹을 때 그냥 같이 함께 나눠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으로 다윗은 주님께 여쭤보는 바가 있었다 그 말이요. 사무엘상 22장부터 26장까지 사무엘하서 1장부터 사무엘하서 9장까지 이렇게 다윗이 살아갈 때는 겉으로 일일이 주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이 없었어도 안으로는 주님께 속하여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허락하시는 믿음을 구하다 보니 그때 특별한 말이 없어도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 못 봤냐? 라고 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요. 우리 이렇게 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늘 이것을 가지고 서감으로 아니 저 성도님이 참 저렇게 하지 않던가 그걸 본받을 만한 저 성도님은 이럴 땐 저렇게 하던데요. 그걸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자 그 말이요. 난 하나님을 잘 몰라도 우리 엄마 하실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합디다. 그 사실 그 어머님은 죄를 무수하면서 주님의 빛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영혼이다 그 말이요. 사무엘상 22장부터 26장을 봐요. 얼마나 다윗이 속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가요. 사무엘하서 1장부터 9장까지 봐요.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가요. 그 일일이 뭐 겉으로 그 문제가 없어도 속에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 하지 않는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주님을 참 잘 모신 분인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합디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자녀가 본받을 수 있을 만한 우리 그런 신앙생활 살자고 말이에요. 다윗이 시향할 때에 그 말은 다윗이 먹어버려도 괜찮다. 그 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다윗은 내면적으로 주님을 존경하면서 저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더듬어간 그 모습을 좀 생각해 봐요. 다윗이 더듬어간 모습이 어때요? 다윗이 더듬어간 그 흔적을 본다면 전날에 늘 그렇게 살았다는 거요. 늘 그렇게 살았다는 거요. 근데 다윗이 그걸 놓아버리다 보니 엉망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요. 정결한 물 내게 주소서. 아니 내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정결한 물이 온 줄 옆에 있는 형제가 어떻게 알며 옆에 있는 가족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다윗은 전날에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요. 의로운 영을 내게 주소서. 내 속에 의로운 영이 왔다는 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나는 다윗은 그때 알았다 그 말이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전날에는 다윗이 평범하게 살아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살았다 그 말이요. 여러분 대충대충 산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았다 그 말이요. 전날에는 다윗이 그냥 산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사람 보기에 사람 눈치껏 아니에요.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 거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 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겁니까? 그게 가짜입니까? 아주 중요한 거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줄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그러나 이건 우리로 볼 때 너무 귀중한 거요. 다윗은 언제나 말 한마디 할 때라도 조그만 일가를 할 때도 그 영혼이 주님의 구원을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했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오늘 전쟁의 날도 아니고 평범한 날인데. 그러나 다윗은 주님 이때도 내 말에 있었어도 행동에 있었어도 모든 일가에 있었어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부솔 시내가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인사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가 보다. 안으로 볼 때에 주님의 사랑의 감동이 있는 거요. 누가 아냐 말고 누가 아냐 그 말이에요. 안으로 주님과 나 이런 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내면적으로 이런 영혼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 1장에서 내게 주님이 지금 살아주고 계시다. 2장에서 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산다. 3장에서 내가 그때 이런저런 좋은 것들 다 해로 여기면서 그리도 예수님께 사로잡힌 이걸 추구하며 산다. 4장에서 나는 온 마음으로 새롭게 주님 안에 서서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 속에서 주님 주신 능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자 한다. 그걸 겉에 있는 사람이 누구 아냐 그 말이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 안으로 볼 때는 엄청난 주님과의 살아있는 상임이 되는 거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옆에서 대하면 그 대하여 다 빠져버리고 길 가다 보면 세상에 다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되는 거 없지요. 뭐 우리가 이 진정한 자세로 혹시나 조그만 것 미흡하면 주님 죄송해요. 내가 그 잘못한 것 같아요 하고 주님 보시기에 회개할 줄 알고 주님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 진실된 마음으로 구할 줄도 알고 무덤덕에서 그런 기도도 할 줄 모른다면 요한 1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어떻게 그 은혜를 알겠냐 그 말이요. 요한 1서 2장은 2장 28절은 소자들아 이제 그 안에 가라했어요. 그 소자는 어린애들이에요. 그 정말 어린애들 보고 한 말씀이요. 우리 영혼이 어린애들 같다는 거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요. 나 스스로는 안 돼요. 난 예수님 안에 어린애처럼 자리 잡아요. 그리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요. 주님의 빛을 구해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요. 주님의 생명을 구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오늘 오셔도 언제 오셔도 마음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요. 우리 영혼이 사람 목이 아니에요. 아멘.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한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시편 16편을 종종 많이 대화했어요. 16편은 제게는 큰 기쁨이에요. 그래도 이번에 또 새롭게 10편, 16편을 말씀하고 싶어요. 정말 필요해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자세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재앙을 보면서 나아가다가 넘어진대요. 잠언서 말씀이. 겸손한 자는 피한대요. 세상을 얕잡아 봐서 세상에 바로 간다. 그 두말할 것 없어요. 다 넘어질 자들이에요. 시편 91편은 내 좌편에서 천이니 내 우편에서 만이니, 그거는 저 애굽 사람들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후에 광야를 가고 있다가 곁에 쓰러진 사람 천명, 만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근데 교만했나요?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시편 91편은 주님을 피난처 삼고 내가 부딪히는 문제에 요새 삼고 나의 의뢰한 하나님 삼고 주님 안에 자리 잡는 마음이었던 사람은 이상하리 마치 안 넘어져요. 근데 자기가 그냥 나간다. 주님 내 피난처도 아니고 내 요새도 아니고 내가 전 마음으로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도 넘어진 거죠. 그래서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가는 자란 말이 나와요. 우리 겸손해야 돼요. 세상을 여러분이 맞부딪치며 나갔다는 것은 바보예요. 우선은 주님 세상 감당 못해요. 나 주님 안에 피해요. 나를 보호해 주소서하고 피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피난처로 왔어요. 여러분이 곁에서 내가 나갈 테니까 주님 함께해 주셔야 할 때는 주님이 잘 안 붙잡혀요. 영혼에. 사실이지 않아요. 주님 내 오늘 나갑니다. 도와주세요. 잘 안 돼요. 그런데 피난처로 딱 돌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가까워요. 주님은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 주님께 돌아온 피난처로 돌아온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참 쉬워요. 주님은 나의 산업이다. 그런 믿음이 와요. 오늘 나의 봉기설을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이 와요. 피난처이신 주님 안에 오면. 그리고 주님은 나의 영혼의 빛이 되셔서 나를 훈계하신다. 그런 마음이 와요. 그렇게 피하는 자, 그 자에게 주님은 주님으로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 영혼 속에 너가 내게 피하구나. 내가 너에게 이러이란 자가 되어주겠노라. 그 피난처란 겸손함이 꼭 필요해요. 그 10편, 16편의 이 겸손 너무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죽게 돌아가는 이 영혼 아침마다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근무지를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과를 진행해야 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을 수만 없지 않아요? 그때에 피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 내가 나가야 돼요. 할 그때에 주님은 내 앞에 내 목자로 서주시고 내 우편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피난처란 말이 안 되고 그냥 하면 안 돼요. 피난처로서 주님께 메어있는 그 용은 가지고 주님 제가 가야 돼야 할 그때에 주님 정말 주님은 내 목자로 앞서주셔야 돼요 할 때에 주님은 서주세요 앞에 그리고 우편에 내 힘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강해요 찬양이 돼요 희망이 돼요 오늘 시편 16편 우리가 잘 꼽집어보고 생활 속에 잘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저는 이사야 40장, 41장, 42장, 43장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 주님의 나라, 주님의 종, 주님의 백성, 진정한 주님의 백성, 진정한 주님의 나라, 진정한 주님의 종, 진정한 주님의 나라 이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묶어볼라 생각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기적도 봤지만 주님의 백성의 자세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백성의 자세가 되면 참 밝고 희망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붙드심도 있지만 아니면 두려움이고 염려예요. 그건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왕위에 앉아 있어요. 자기가 왕위에 앉아 있어요. 진정한 주의 백성은 아니에요.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앙망해요. 그러면 내가 왕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앉아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주세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는데 내가 벌벌 겁을 내겠나요? 히스기야 왕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는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가 왕이 앉아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부 너무 틀려요. 너무 틀려요. 내가 주님 안에 돌아와서 이 나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을 내 힘으로 내 구주로 바라본 거예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란 말씀처럼 그 진정한 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세임을 얻어요. 그러면 자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요. 이사야 41장은 진정한 주님의 나라예요. 이거는 주님을 향하여 솟아오른 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은 바다라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솟아오른 부활의 영토에 솟아오른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파도가 칩니다. 그셉니다. 그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둠이 밀려옵니다. 그래도 주님의 나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한 거예요. 저 열왕기하 1장에 엘리야가 산봉에 앉아있는데 50부장이 5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왕의 명령을 쫓아 잡으러 와요. 그는 큰 파도가 친다, 어둠이 온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주님의 나라의 영토에서 내가 주님을 향해 솟아올라와서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 주님의 나라. 한때에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도망간 적이 있죠. 그때는 주님의 나라로 솟아올라 자리 잡은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건 못 견뎌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로 솟아올라와서 내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 딱 서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진동치 아니할 나라예요. 아멘. 여기서 잠잠히 있으면 힘을 얻는데요. 요동하지 않는다. 힘을 얻는다. 주님의 나라. 우리 각자가 주님의 나라로 잘 섰으면 좋겠어요. 42장은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많은 것을 듣게 될 거예요. 흉흉한 소식도 있고 또 아름답지 못한 것도 있겠고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많은 것을 들러오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참으로 주님을 속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앙망하는 주님의 종, 내 영혼이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종. 진정한 종은 세상에 보냄받아 살고 있을지라도 내 주님께 속함이란 딱 영역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바라보는 거요. 주님을 내 주님으로 귀를 기울인 거요. 그때 주님이 가만히 놔두나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살 수 있는 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 놀랍지요. 이사야 43장이에요. 여기는 사막이 보이고 메마른 땅이 보이는데 우리는 보좌의 주님이 우리를 생명수로 통치해 줄 것을 기다려요. 생명수 강으로 우리를 다스려 줄 것을 기다려요.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그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요. 은혜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참 축복스러운 결과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 받아요. 40장은 우리 주님의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앙망하는 거라면 43장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예요. 찬양이 있어요. 통치함을 받아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 마지막 말 한마디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바실레 할아버지에 관해서 한마디 하려고 생각해요. 좋은 이야기 일일이 다 못하겠고 이제 바실레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을 요단 강변에서 전송하는 모습에서 다윗은 너무 고마우면서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그때 바실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귀가 무엇을 좋은 음악을 듣겠습니까? 제 입이 무슨 맛있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까? 다 모릅니다. 저는 부모님의 무덤 곁에서 저도 죽고자 합니다. 였습니다. 난 이 말이 참 크게 들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젊어도 예수님께 올 때는 자기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짊어지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그건 부인하면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 짊어지겠다는 것은 죽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곁에 죽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80세 된 할아버지가 안 돼도 바실레아 할아버지가 한 이 말은 우리도 해볼 수 있는 거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것 속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나요? 그러면 자기 부인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 죽고 싶다. 그 자기 십자가 짊어진 자요. 루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만한 것은 자기의 젊음은 끝난 거요. 그리고 어머님 곁에 죽겠다는 거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아이 자기 부인 안 된 사람이야. 자기 부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에 들어갔다 할 때 벌써 우리는 끝난 거요. 아무리 젊은 사람도 자기 뭐뭐 그건 자기 부인 안 한 사람이요. 바실레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신데 그도 자기가 이야기하면 할 거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음악 소리 좋아하겠으며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는 부인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모님 곁에서 죽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의 부인과 자기 십자가란 말이 바실레 할아버지의 이 영혼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 바실레 할아버지가 이쯤 돼서 늙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죠. 이 정말 아무것도 못했죠. 이 너무 귀중한 거 했습니다. 자기 부인한 사람,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사람, 아무것도 못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벌벌 살게 만들어 놓으니 제대로 갚증 하나도 못하죠. 제대로 한 바실레 할아버지는 14가지 값진 것을 섬겼습니다. 난 성령님이 그 하나나 섞을 때에 참 기뻐했을 것 같아. 이거 내가 허락한 거야. 이거 내가 허락한 거야. 14가지. 그게 한때만 했겠나요? 다윗이 머물렀던 짭짠 기간 동안 늘 그렇게 정성껏 섬긴 겁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나요? 예수님을 따라요! 자기 때문에 주님 따르는 것 어긋나게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 때문에 삐뚤어진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이나요? 성김도 너무 아름답게 온전하게 대적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압살롬을 겁살낸다면 어떤 그렇게 성김을 해요? 그리고 왕이 이제 예루살렘 돌아간다 할 때는 왕을 모신 그 마음을 그런 요단 강변까지 나왔어요. 늙었으니까 귀찮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짊어진 이는 주님 섬김 철저하고 내 주님을 모시는 삶도 온전하답니다. 바실레 할아버지, 자신에 대해서는 늙어버린 사람, 떨어버린 사람이지만 주님께 대해서는 온전된 분이셨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80세 돼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오후 시간도 참으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솟아올라 부활의 영토에 서서 진동치 아니할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참여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길 속에서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해 또 마음 써가면서 주님의 나라로 서서 간구하는 삶들을 또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축복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